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남유다 역사 가운데 그 악한 여자 왕 아달랴라는 한 사람의 역사가 어떻게 또 마무리되는지, 그 뿌리는 바알을 섬겼던 그 이세벨 후손들 그 역사가 이제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무서운 여자였죠. 6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다윗 집안의 왕손들을 다 죽이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끔찍한 일을 할 때 그래도 한 사람을 보호했어요. 요아스라는 사람을,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그리고 아달랴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아주 혁명적인 일들을, 종교개혁적인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1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요아스라는 7살 때 왕위를 얻었던 이 요아스가 어떻게 그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이렇게 볼 텐데요. 이 사람의 생애는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청년기 때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예요. 오늘 읽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종합적인 평가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두에 잘했던 모습도 있었지만 잘 못했던 모습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종합적인 평가예요. 하나님을 여호야다라는 분이 살아서 멘토처럼 잘 가이드 해줄 때는 인도함을 잘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던 일, 그 두 가지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니까 절반은 잘했고 절반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4절부터 우리 한번 21절까지를 같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은고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에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응낙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궤를 취하여 그 뚜껑을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 문 어귀 우편 곧 단 옆에 두매 무릇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제사장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수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이면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전 퇴락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에 은대접이나 붓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때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고로 유다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왕 여호사박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왕 역다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저를 죽였고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지금 그 쭉 12장 내용을 봤는데요. 여수왕 요아스가 40년을 다스려요. 잘할 때가 언제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생명을 부지하고 제사장에게 교육을 받을 때는 믿음의 삶을 잘했어요. 특별히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이 성전 보수공사였어요. 지금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지 100년이 좀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이니까 건물이 그래도 좀 아무리 돌로 져도 튼튼은 해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겠죠. 그리고 그동안 나쁜 왕들이 역사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아름답게 진행되고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 그곳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 전이 이렇게 파손되거나 그러지 않겠죠. 아무리 오래됐어도 잘 관리를 했다면 괜찮을 수 있는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느라고 정신이 없이 지낸 시간이 30여 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3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성전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린 시절 자라고 보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성전이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사가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 보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려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했어요. 물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누구한테 시키냐면 그래도 제사장들이 성전을 맡아서 일을 하니까 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제사장들한테 일을 맡겼는데 일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 안 됐어요. 몇 년 동안 잘 안 된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6절을 보면 23년이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퇴락한 대로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한 일이죠. 아직까지 왕권이 어린 시절 이렇게 되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풍토가 아닌 그런 시대인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수리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불러서 이제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이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이때만 해도 여호야다가 살아계실 때였어요. 그 불러갖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을 타락한 대로 드리게 하라. 이제 제사장들이 사람들한테 은을 받지 말아라, 돈 받지 말아라, 성전 보수하는데 드는 돈 받지 말아라.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유추가 짐작이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바르지 못했구나. 그 당시에 잘못 유용하는 일들이 있었나 보구나. 이 성전 건축하는데 쓰여져야 될 일들을 바로 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응낙하니라. 이렇게 못하게 했어요. 그래놓고 문제를 제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보수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했던 방법이 성전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궤를 하나 보고 사람들이 들며 나며 거기에다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찼을 때는 혼자가 가서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가서 그것을 개수하게 했어요. 정확하게 개수하게 하고 이것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곧바로 전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없어졌어요. 아주 깔끔하게 그대로 실무자들에게 돌아가고 실무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는데 이 일이 되어지게 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성실하게 했다. 이런 대목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 물질을 관리하는 일은 굉장히 지혜롭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하스가 보면 참 지혜롭게 잘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수입과 지출하는 파트가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수입하는 분들, 헌금 개수실, 그 다음에 지출하는 분들, 그리고 누가 사인해서 영수증 첨부해서 청구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나눠져 있어야 돼요. 그걸 한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돈을 못 믿어서예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걸 잘 분리해서 관리하는 일들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아주 세심하게 꼼꼼하게 관리를 잘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많은 성도들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아주 바른 일이에요. 그렇게 잘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이 본문에도 보면 아주 잘하는 모습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잘했다, 여기 칭찬을 해줘요. 그런데 17절로 넘어가면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왔는데, 요아스가 갑자기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지 않고 성전에 있는 물건들, 기물, 금 이런 거 가지고 그 쳐내려왔던 하사엘에게 돈으로 이 전쟁을 무마시킵니다. 쳐내려왔더니 좋은 것들 다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금 갖다 줘가지고 그냥 가시죠, 이거 가지고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 신복들이 일어나가지고 요아스 죽였대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지금 열왕기하 12장을 보면 요아스가 잘했네, 근데 갑자기 전쟁 났네, 근데 죽었네, 이렇게 끝나요. 뭐 앞뒤 뭐 왜 그랬지 이런 거 다 싹 잘라먹고 아주 왜 이 이야기만 중요한 사건적으로만 기록을 해놨나.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는 장면입니다. 성전을 수리를 하고 제사를 회복시키려고 그러고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잘했던 요아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 열왕기하 기자는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들은 이 내용을 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24장을 한번 보세요. 23장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 24장 여기 2절 한번 보세요.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었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하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들을 쭉 잘 이렇게 설명을 똑같이 해줬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 열왕기에 없었냐면 15절부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여호야다가 그 제사장이었어요. 멘토 같은 역할을 하고 요아스를 도왔던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서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하여 주소서 하니라. 예. 여러분 지금 왜 요아스가 갑자기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요 내용을 보니까 정확하게 아시겠죠. 이 역사를 보면 이유가 있어요. 잘될 때는 잘 되는 이유가 있고요, 망할 때는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금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이 요아스 왕을 이렇게 보면 야 이해가 잘 안 간다. 이 사람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 다 죽고 혼자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날 왜 살려주셨을까? 내 사명이 무엇일까? 이거 생각하고 평생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자기를 살려내고 그래서 다윗 왕조를 지켜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 경륜 이런 것들을 정말 기억하고 평생 살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린 시절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았는데 여호야다라는 좋은 믿음의 멘토죠. 정말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죠. 그분이 돌아가시자마자 주변에 다른 나쁜 사람들이 꼬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다시금 바알 섬기는 대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이 시대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엘이라는 분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임한 날, 그 굉장한 메시지들을 요엘 선지자가 던지시죠. 근데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세요. 여호야다의 아들이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굉장한 악을 범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하나님을 버렸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를 하고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람 군대가 왔을 때 돈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내부적으로 신복들이 일어나서 그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젊은 우리 오남녀 전도의 회원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도 갖고 그래서 참 조심스럽긴 한데 겁을 주려고 그러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정말로 지금 처음엔 헌신했던 요아스가 말미에 가서는 헌신자가 아니라 오히려 패역한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헌신은 지속적일 수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 잠깐 하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젊은 시절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은 너무 귀한 모습이고 우리 장희주 집사님 기도하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참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지금의 마음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잠깐 힘들 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우리 한국도 지금 보면 예수님을 잘 안 믿잖아요. 하나님 좀 떠났잖아요. 언제 잘 믿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 믿었어요. 살만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전 세계가 뭐 비슷하죠.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도 비슷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고 금식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라고 했는데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한 것보다 좀 힘들고 어려운 게 예수님 믿고 살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아픈 것도 좋고요. 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면 그게 나아요. 너무 건강하고 너무 가진 게 많고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고 세상에서 그냥 교만하고 패역하게 사는 것보다 힘들고 어렵고 곤고해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살 수 있다면 그게 더 복된 생애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곤고할 때도 기도하지만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젊고 건강할 때 실력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꿈이 풍성할 때 그때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제가 이걸 보니까 멘토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멘토를 찾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영원한 내 마음의 멘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씩 있어야 되겠다. 물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지만 좋은 믿음의 선배를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분들을 여러분 멘토로 이렇게 삼고 그분의 일생, 그분의 믿음의 고백, 그분의 신실했던 삶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성경을 찾아서 보는 거예요. 이분이 이럴 때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나?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나?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만났나? 그런 멘토들을 젊을 때 성경 속에서 반드시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담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역사 속에 책 속에서 위대한 사람들 많지만 예, 그런 분들도 좋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찾으세요. 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멘토를 한 분을 딱 정했어요. 모세였어요.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민수기 전체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이 제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분의 삶이, 이분의 모습이 저에게 있어서는 멘토다.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민수기를 꼼꼼하게 여러 번 봤어요. 많은 경우의 상황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가나안 땅을 가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소명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그 모습, 마지막까지 그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았던 모습이 너무너무 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성경에 나오는 멘토는 모세, 또 삶에서 제 멘토로 삼는 분들이 계세요. 살아계신 분들, 책 속에서 만난 분들, 존경하는 분들, 닮고 싶은 분들, 그리고 꼭 이분의 모든 책은 다 읽으리라 이렇게 정한 분들 다 있어요. 그걸 정해놓고 살아도 믿음의 삶을 사는데 어떨 때는 버겁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헌신하면서 산다. 이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 많은 교회들이 부흥했던 시대들이 있었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시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지속적이지 않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에요. 지속적으로 역사가 아름답게 이어가는 인생도 있고 교회 모습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우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럼 왜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일까?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역사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끝까지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와 성전을 가벼이 여겼을 때는 언제든지 인생의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우리들 해야 될 일도 많고 꿈도 많고 아이들도 어리고 뭘 한번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는 게, 어떤 분이 참 애들이 하도 어리니까 3년에서 5년은 포기를 해야 된대요. 예배를 정말 같이 이렇게 잘 드리는 게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럴 때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참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예배가 드리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래서 우리의 젊을 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순간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살 수 있다면 그 인생 정말로 복된 인생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것들, 우리 어른들도 계시지만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던 것이 추억거리가 돼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게 추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그때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잘 섬기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직분 갖고 하나님 사랑했는데 지금은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 헌신의 태도, 헌신자의 삶은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그 모습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로 변함이 없어야 돼요. 제가 주일날 성경 공부하는 팀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중단 없는 전진 얘기했어요. 중단 없는 전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쉼이 없다. 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쉼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언제까지는 이거 하고 언제는 쉬어야 돼. 쉼 없어요. 쉼 없어요. 잠깐 직분을 내려놓고 더 관점을 갖고 보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쉼은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헌신의 삶은 절대 쉼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가 늘 채워져 있어야 되고 그 은혜의 자리가 채워져 있어야 헌신의 삶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가는 거예요. 비어져 있으면요, 조금만 여러분 쉬어보세요. 조금만 놀아보세요. 조금만 예배 안 드려보세요. 조금만 하나님이랑 관계가 소원해져 보세요. 그 틈에 뭐가 생기나. 금방 잡초 생기고요. 이끼 끼고요. 영적으로. 비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면. 여러분 뉴스 보셨죠? 이라크 다시 내전 일어나게 된 거예요. 도시세계 뺏기고. 미군 철수한 지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그 강경파들이 도시를 점령하고 또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야, 이 비워두면 안 되는 거예요. 비워두면 절대로 비워두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틈이 생기지 않게. 지금 이 요아스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는데 아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쉬운 사람, 용두사미가 됐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걸 정말 잘할 수 있었던, 일곱 살 때까지 보호를 받고 크고 일곱 살 때 왕위로 등극하면서 여호와다가 뒤에서 탁 멘토가 돼가지고 그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성전도 복원하고 이렇게 해서 잘할 수 있었는데, 정말로 다시 한번 다윗 시대를 재현할 수 있었는데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야, 참 아쉽다. 정말 아쉽다. 여러분, 우리 젊은 4호 남녀전도의 회원들,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던 그 마음, 또 내가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절대로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지속적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사용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세요. 젊은 세대분들이 요새 걱정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걱정보다 감사할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실력들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잖아요. 진짜 못하는 게 없는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을 보면 못하는 게 없어요.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공부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보면 정말 재주들도 좋고 다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보석처럼 빛나게 가꾸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예배하지 않는데 어디선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들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하나님 그 젊은 세대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그리고 그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예배자들에게 흘러가겠냐고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정말 하나님의 꿈이 있는 세대들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꿈과 소명과 사명이 있는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에 처해 있는 환경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꿈을 가지세요. 그 꿈을 가지세요. 정말 그런 세대들이고요. 그런 시대예요. 세상이 하도 어둡고 악하고 앞으로 폐역해질 거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하나님을 섬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제일, 정말 하나님 중심,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살고요. 우리 어른들에게 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젊은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좋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런 참 누구예요? 그 여호야다 같은 멘토들이 되어주세요.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호야다 같은 멘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계속 잘 섬길 수 있도록, 제가 보면 여호야다가 죽어서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같은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의 헌신은 이 여호야다의 사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사명을 이어가면서 계속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젊을 때 못하면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쟨 저것도 못해,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호야다가 끊어지지 않고 어린 시절의 요아스의 헌신이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 역사가 같이 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요아스의 청년 시대와 여호야다의 같이 조합을 이루어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국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고 근사했었나. 그걸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어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